제193편 마지막 출연과 상승. 예수의 16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5월 5일 금요일 니고데모의 집 앞마당에서 밤 9시경에 발생하였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열한 사도들과 여자 대원들과 그들의 친구들, 다수의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다른 수제자들이었다. 이 신자들 무리가 30분 이상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론시아주가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내가 육신에서 해방된 후에 나타난 신자들 사도들과 제자들, 남자들과 여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리들이다.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하는 이 기간이 끝나게 되리라고 말한 것.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제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사제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 너희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듣는 오류를 또다시 하지 않도록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한 명으로서 나의 체류의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나의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 아는 생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계시하는 증여의 삶을 살았다. 나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임을 계시하였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계시하였다.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들인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을 신앙으로써 이 사실은 너희 가슴 속에서 영원하고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 너희가 신성하게 하느님 의식이 되어가면 너희는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영에게서 태어나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주들의 우주로 상승하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성취하기까지 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의 임무는 왕국 복음 하느님의 아버지이신 분의 실체와 사람의 아들 관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단지 구원하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좋은 소식의 진리 전체를 전파해라. 너희의 메시지는 나의 부활 체험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신앙으로서 하느님과의 아들 관계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왕국 복음에 구원하는 진리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봉사를 전파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곧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신앙을 통하여 저희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이 진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고 나날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증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만일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아들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신앙적으로 파악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실패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충분한 것이 못 된다. 왕국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과 땅에서의 그의 자녀들의 봉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졌으며 아버지는 그러한 힘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주신다. 내가 요셉의 새 무덤을 떠난 후 즉시로 한 시대에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을 계시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동료들에게 하느님을 계시하는 것이 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나의 일생을 살았다. 너희들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인류에게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만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는 너희를 커다란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 신자들이 헤어진 것은 거의 날이 셀 무렵이었다. 그들은 주의 훈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모론시아 주와 함께 가졌던 그들의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세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1. 시카이에 나타나심. 5월 13일 안식일 오후 4시 경에 주는 시카이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75명가량의 사마리아인들과 날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예수가 생명의 물에 관하여 날다에게 말씀하였던 이 우물 근처에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날 부활의 소식에 대한 토의를 막 마쳤을 때 예수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쁨을 향유하였지만 만일 너희가 먼저 영으로 태어나고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앙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왕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한다. 이제 너희가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때가 다가왔으니 이는 게리짐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니 그것은 어디든지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너희로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신앙이다. 구원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구원이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증여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에 따라 이 영 생명에서의 열매를 맺는 체험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버지이신 분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가 또한 사람들의 형제이신 분이라는 그에 연관된 진리도 자유롭게 거저 받아들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너희 형제라면 그는 실로 너희의 이웃보다 더한 것이고 아버지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 형제는 너희 가족으로 있으니 너희가 가족의 애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너희가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로 있고 나에게서 그처럼 사랑과 봉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종족과 민족과 국가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라. 내 영이 너희 앞에서 먼저 갈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의 출현에 크게 놀랐으며 그들은 가까운 성읍과 마을로 급히 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17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2.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주의 18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디레에서 있었다. 그는 신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쁨으로 향유해라.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 자신과 너희 형제들도 역시 필사자 죽음에서 생존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은 너희에게 사전의 진리를 찾아 나서고 하느님을 발견하는 영적 탄생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하느님을 향한 자들에게만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빵과 물이 주어진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왕국 복음이 아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리들과 우주의 사실들은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이 복음과 관련되며 그리고 신앙으로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영원하느님의 영속하는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그 후에 갖게 되는 체험에 포함된다. 내 아버지는 아들 관계의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아들 관계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하느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동료 창조체들에 대한 사랑 넘치는 봉사 안에서 영의 열매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맺히게 되는 신성한 영의 열매들은 사랑 넘치는 봉사, 사심, 없는 헌신, 불굴의 충성심, 진지한 공정성, 깨우친 정직성, 사라지지 않는 희망, 자신하고 있는 신뢰, 자비로운 사명활동, 시종여일한 덕, 용서하는 인내심,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평화이다. 만일 신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성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어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며 곧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뿌리들을 파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하늘 방향으로 진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버지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면서 멀리 퍼져 나갈 때 나는 너희 앞에서 갈 것이며 내 진리의 영은 너희의 가슴 속에 거할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주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다음 날 디레를 떠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시돈,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과 다마스커스까지 전했다. 예수는 육신으로 계실 때 이 신자들과 함께 계셨었으며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모론시아 형태로 눈에 보였을 때 그의 친구들은 바로 인지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의 개인성을 정체성 확인하는 데 결코 느리지 않았다. 3.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출현.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는 모론시아 개인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11 사도들이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 식사를 들기 위해 앉으려고 할 때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곧 부어지고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할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희에게 부탁했었다. 시몬 젤롯대가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그렇다면 주여 당신께서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 시몬의 질문을 다 들으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와 물질적인 왕국에 대한 옛 관념들에 아직 매달려 있구나. 그러나 영이 너에게 임한 후에 너는 영적 힘을 받아들일 것이며 너는 곧 온 세상에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유다는 그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충실한 형제인 너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 혼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곧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어 가르치게 했을 때에도 너희가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한 해독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돌식작을 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 혼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초기부터 나는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도록 하였고, 내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자신나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때가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다. 말씀을 마친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유란시아를 떠나는 준비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올리브 산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장엄하였다. 그들은 다락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쉴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4. 유다가 패망한 이유. 주께서 사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두에 유다를 잃은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회에서의 그리고 형제 우회에서의 고립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배반적인 동료 일꾼에 대한 비극적인 숙명을 거론하였다. 주의 말씀에 조명하여 그리고 지나간 수세기 동안에 계속 발전되어 온 깨우침의 견지에서 유다의 실패 원인들을 간단히 돌이켜보는 일은 현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들의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비극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유다가 애초부터 그의 매우 두드러진 고립된 개인성, 통상적인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멀어지고 안으로 폐쇄된 개인성이기 때문에 그릇됨에 빠졌다고 착상하고 있다. 그는 자기 동료 사도들을 신뢰하는 것과 자유롭게 그들과 형제 우애를 나누기를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인성에서의 고립된 유형의 그의 존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가 그처럼 사랑을 키우고 영적 은혜 속에 자라는데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그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는 고집스럽게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복수심과 같은 심리적인 적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실망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똑같이 갖도록 하려는 일반화된 열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불운하게도 이렇게 조합된 개별적인 특성들과 정신적 경향들은 사랑과 신앙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 이러한 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선의의 한 사람을 파괴하는 데 공모하였다. 유다가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도마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의해 잘 증명될 수 있으며 이 두 사람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의심과 과도한 개별 존재적인 경향으로 괴로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안드레와 마테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배움이 많았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형제들을 점점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는 능력을 서서히 발전시켰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기를 끈질기게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감정적 갈등들의 누적으로 자아 표현에서 위안을 찾아 나서도록 강요되었을 때 그는 변함없이 영적이지 못한 자기 친척들이나 어쩌다 알게 된 우연히 만난 친구들로부터 어리석은 위안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그가 속한 이 세상에서 선별된 12명의 대사들이 속하는 하늘왕국의 영적 실체들의 진보와 번영에 무관심하거나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자들이었다. 유다는 이 세상에서의 갈등과 투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향들과 성격적 연약성 때문에 패배하였다. 1. 그는 인간 존재에서 고립된 유형이었다. 그는 매우 개별적이었으며 뿌리가 깊어진 무늬, 닫힌, 가운데 성장하기를 선택하였으며 개인에서 비사교적인 유형이었다. 2. 소년 시절에 그는 너무 안일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방해받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며 분개하였다. 그는 항상 승리를 기대하였다. 패자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 초라했다. 3. 그는 실망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기법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인간 실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실망감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개인적 어려움과 실망에 대하여 특정한 누구이거나 혹은 한 집단으로 있는 자기 연관, 동료들을 비난하는 실천 관행에 어김없이 의존했다. 4. 그는 항상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복수의 관념을 항상 품었다. 5. 그는 사실들에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였다. 6. 그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가까운 연관, 동료들과 의논하기를 싫어하였다. 실제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그는 순전히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좋게 상의하지 않았다. 7. 이러한 육신으로의 짧은 일생 동안 항상 공급되지는 않지만 고상한 삶에 대한 실제 보상은 결국 영적 상급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변치 않는 그의 개인성 고립의 결과로 그의 비탄은 배가 되었고 그의 슬픔은 깊어졌으며 그의 근심은 증강되었고 그의 절망감은 심화되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거의 초과하였다. 자아, 중심적이고 극도로 개별주의적인 이 사도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적으로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마음적으로 그는 의심이 많고 복수심이 가득하였다. 체질적으로 그는 무뚝뚝하고 원한을 품었다. 감정적으로 그는 사랑이 없었고 용서하는 것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그는 솔직하지 못하였고 거의 전적으로 자아, 포괄되어 있었다. 영적으로 그는 거만하고 이기적 야심으로 차게 되었다. 살아있을 때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친구가 없었다. 선의를 가졌었고 한때는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개인성 변환에 긴밀한 관계를 수년 동안 가진 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자기 동료들을 저버리고 신성한 목적을 무시하고 그의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를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어우러진 이러한 마음적인 요소들과 악의 영향들이 설명해준다. 5. 주의 상승. 말이 없고 어느 정도 어리둥절이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가 올리브 산 서쪽 기슭에 도착한 것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경이었다. 그 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위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겟세마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는 이제 유란시아를 떠나기에 앞서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 그가 그들 앞에 서자 지도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의 주위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려고 한다.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곧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왕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 일생 속에서 맺히는 영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는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과 너희 속에서 내가 살았던 그 일생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이 너희를 보호하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잘 있어라. 모론시아 주가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소위 예수의 상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유란시아에서 모론시아의 생애를 사신 40일 동안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신 다른 경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주는 예루살렘을 거쳐 에덴 시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의 감독 아래 지고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론시아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상승하는 영적 통로를 통해 파라다이스의 아들 관계 주위로 그리고 구원자별의 최극 주권자의 주위로 돌아왔다. 모론시아 예수가 자기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네바돈 우주에 대한 그의 완벽한 주권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그의 11명의 사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이날 아침 7시 45분경이었다. 6. 베드로가 회의를 소집함.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요한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모이도록 수제자들을 부르러 나갔다. 10시 30분이 되었을 때 120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의 제자 대부분이 주의 작별 설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상승에 대해 알기 위하여 모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사도들이 최근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도 요한 세베대와 함께 왔다. 그녀는 오순절이 지난 직후에 벳세다에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이 회의 주가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후에 소집된 그의 제자들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자청하여 동료 사도들을 대신하여 말하였으며 열한 사도들과 주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설명하였고 주의 마지막 인사와 상승하여 사라지시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이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 전거된 두 사람, 마띠아와 유스도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가 선언되었다. 그 후에 열한 사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두 사람 중에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기로 동의하였다. 제비는 마띠아 쪽으로 뽑혔으며 그는 새로운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는 직책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으며 회계원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 후에 사도들의 활동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순절이 지나간 직후에 쌍둥이 형제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시몬 젤롯대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한동안 쉬었다. 도마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고민한 후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다니엘은 초기에 왕국 복음 대신에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는 베드로와 점점 더 의견이 달라졌다. 이 의견 차이가 그 다음 달 중순경에 너무 심화되어 나다니엘이 물러났고 그는 아브노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1년 이상 머문 후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 땅으로 갔다. 원래의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남은 6명은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복음 선포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되었으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가 그들이었다. 정오 무렵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으며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그 기도는 주가 보내겠다고 약속했었던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